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믿음의 장부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장부가 되라고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 배역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다는 것은 거만해서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완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배역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언급하는 바벨론 앞에서는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쫄장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쫄장부들이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너희 배역한 자들, 그리고 12절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정말 이스라엘이 상한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처럼 된 거예요. 본래 그렇지 않았어요. 본래 이스라엘이 상한갈대고 본래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등불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은 큰 승리, 연전연승 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을 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성경이 그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이방민족을 다 제압하고 사실 영광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그런 부족들의 침략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초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몰락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부가 되라고, 장부가 되라고. 좀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 그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비슷한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해 내신 사건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광야를 건너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고대 사회의 모든 이방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당시 세계를 지배한다고 알려졌던 모든 애굽의 신들의 그 아주 정체를 다 폭로하시고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신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장부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 죄악의 세력 앞에 짓눌린 채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 안에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역하고 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했던 것이 바벨론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벨과 누보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능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과 느보를 앞세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의 모든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족이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세냐 하는 것이 전쟁에서 판가름이 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리품은 그러니까 적군이 섬기던 신이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구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일 때 성전의 기물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막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전부 우리 신이 최고다, 이 벨과 느보가 최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벨과 느보를 앞세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는데 오늘 하나님이요 그 벨과 느보를 조롱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과 누보는 우상의 짐밖에 아니다. 벨과 누보가 무슨 살아있는 능력 있는 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정말 짐승을 피곤하게 만드는 짐 짝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그대로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희화화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힘과 능력을 주는 승리하게 하고 세상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벨과 느보 같은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부자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우상들은 짐짝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들이 떠매고 다니는 짐짝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좀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남들에게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 고백해야 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낸다고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돈이, 건강이, 학벌이, 아니면 우리 직업이 우리를 명예롭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경우에 돈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맵니다.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십자가에 목을 매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는다, 그래서 예배에 목을 걸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라고 믿었던 그런 우상, 그거는 짐짝에 불과한 거고 사람이 떠매고 다니는 짐짝에 불과한 것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는요, 아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우상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전 안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돈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이 시대 사람들이 모두 소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무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면서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장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힘센 용사가 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도 있고 막 이렇게. 근육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저도 근육이 꽤 있는데 저보다 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반팔 입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금 근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뭐가 이렇게 좀 슬림한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우락부락하니까 보기가 안 좋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튼 이게 장부가 되려면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믿음의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넘어지고 금방 쓰러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우상, 그 시대 사람들이 떠받들고 살던 그것은 짐짝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사실 1절, 2절과 대조되는 것이요 3절, 4절이에요.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상은요 사람이 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요 사람이 떠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매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떠매고 다녀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매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끌어안고 다니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품고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상은 사람이 떠매고 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떼먹여 다니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매고 다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 품이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에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심판 더하기 회복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하시면서 더불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약속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요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요 패역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징계와 심판으로 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위한 회복의 손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거기 보시면 나의 뜻, 나의 기뻐하는 것,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계획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은 11절에 나오는,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는 사나운 날짐승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시는 것처럼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새로운 출애굽 또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에 징계와 심판도 있고 회복도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나서 패역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은 징계와 심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부가 되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일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되겠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 새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